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헌법에 한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명기하고 평화통일 표현도 삭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북한이 14일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 모스크바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만났습니다. 오늘도 연극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헌법에 한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명기할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 위원장은 15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 모순적인 기성 개념을 지워버리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자, 이 지시가 내포하고 있는 그 큰 변화라면 어떤 것들인지 윤 기자가 먼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그 김정은 위원장은 사실 이 기성 개념을 지워버리라. 대한민국이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이 기성 개념 이것을 지워버리라고 한 데 그치지 않고 그 밖에도 이 대한민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험담을 했는데요. 이 동족 의식이 없다라고 이렇게 대한민국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민족 중흥의 길 그리고 통일의 길을 함께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남북 관계는 이제는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그리고 전쟁 중에 있는 완전한 두 교전국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이 그대로 말하자면 헌법에 명기되는 쪽으로 실행이 옮겨진다면은 엄청난 변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잘 알려진 대로 북한은 이 정부 수립 이래로 김일성, 김정은 정권을 거치면서 하나의 조선 그리고 조국 통일 원칙을 그동안의 일관된 통치 이데올로기로 삼았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북한이라고 하는 국가의 정체성의 다름 아니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북한은 조선은 하나다라는 모토로 이 남북한 간의 통일과 민족주의 논의를 주도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런 점에서 김 위원장이 밝힌 대남 정책 그리고 대남 관계 원칙은 이 남북 관계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이 북한 내부적으로도 엄청난 변화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궁극적인 한반도 통일 방안으로 여겼던 한민족 한 국가 두 체제 이 통일을 폐기한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 왜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그 선언을 했을까요?
네, 이것이 뭐 가장 궁금한 대목 중에 하나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남북한은 그 1948년 그 독립 그리고 이제 6.25 전쟁으로 이제 분단이 된 이후에 그동안 분단이 그 70년이 지났는데 남북한은 그동안 통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원칙과 통일 방안 등의 그 합의를 그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은 이제 1960년대부터 이제 일종의 고려 연방제 이런 것을 주장해왔고 한국은 이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이런 것을 내놨는데 내용과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남과 북의 통일 방안이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한 모두 공통적인 인식이란 것이 우리는 모두 그 한민족인데 외세에 의해서 분단이 됐으므로 남북한 그 민족이 단결을 해서 화해와 협력을 이루고 또 평화 통일을 이루자 이런 것이 남북한 모두의 그 공통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리고 예. 이 같은 내용이 그 지난 그 1972년 당시 그 박정희 대통령과 그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7.4 남북 공동 성명에도 그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통일 3원칙 이런 것을 합의를 했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그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런 것이고요. 또 1991년 남북 간에 합의된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남북관계는 그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 특수관계다 이런 것에도 합의를 했고 그 뒤로 또 평화통일 또 민족 화해협력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번 그 합의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그 15일 최고인민회 연설을 통해서 이 모든 합의 내용 이런 것을 부정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한국이 더 이상 동족이 아니다. 적대국이다. 그리고 평화 통일도 지워라. 그럴 얘기도 있고 또 전쟁을 피할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도 했고 통일 이런 거 할 생각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그 남북 간의 합의든 물론이고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의 그 합의, 유훈 이런 것도 다 부정을 한 그런 건데요. 왜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그 할아버지 아버지의 유훈을 부정하고 남북 간의 합의를 모두 이제 부정하는 이런 행위를 했느냐 이걸 둘러싸고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북한이 내부적으로 일종의 그 체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니냐. 경제난, 사회난이 워낙 심한 데다가 주민들이 지금 노동당 말을 듣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남북 간의 단절을 하는 것이 북한 체제를 지키는 방법이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을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것 하나는 그 대남 대미 공세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전쟁, 핵 문제 이런 것을 자꾸 언급을 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켜서 앞으로 그 대남 대미 전술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이나 입장이 이 김 위원장의 이런 강경 발언에 그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친 것 아닐까 뭐 그런 뭐 분석을 하는 측도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 자신이 이번 결정의 핵심적인 원인으로 한국의 윤석열 정권의 대북 정책 이것을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 우리가 윤석열 정부 한국에서 출범한 이후에 남북관계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강대강으로 그동안에 계속해서 부딪혀 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사실 이번에 그 대남 관련 정책 이 변환의 주요 원인으로 그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꼽고 있는데요. 이번에 지시문을 보면 북한 관영 매체가 전하고 있는 예. 김 위원장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 위원장은 한국에서 현 정부가 출범한 직후부터 북한에 대한 강경 정책이 이어져 왔고 또 미국과는 군사 안보 공조 협력을 강화해 왔고 일본과도 안보 협력을 해왔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이런 와중에 미국과 한국 측으로부터는 북한 정권 종말에 관한 발언들이 계속 이어졌고 또 미국의 핵 전략 자산이 빈번히 전개됐고요. 미국과 한국뿐 아니라 일본까지 참여하는 연합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이런 것들을 김 위원장은 지적하면서 우리 국가의 안전을 엄중하게 해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극도의 적대감을 표출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극도의 적대감이 이번에 남북관계에서의 일대 전환, 동족이 아니다 말이죠. 그리고 예. 국가 대 국가 간의 관계고 이제 교전국 간 관계다. 이렇게 엄청난 말하자면 정책적 결정을 공개리에 언급한 배경으로 볼 수 있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그 배경을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통일부 당국자가 이 언론에 얘기한 것을 좀 보면요. 이 북한의 이번 결정은 체제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한국에 대한 자신감 결여 그리고 흡수 통일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서 이 통일부 당국자는 이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남한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석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또 대남 기구인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와 민족 경제 협력국, 금강산 국제 관광국도 폐지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사라지면 이제 남북 대화는 뭐 영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뭐 영 물 건너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적어도 그 윤석열 정부 남은 한 4년간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그 북한이 그 대남 기구 조평통이나 민족경제협력국 이런 것을 정리 그러니까 폐지한다는 얘기죠.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그 남북관계는 사실 그 한국의 통일부 그리고 북한의 주로 그 조평통이 해왔는데 이번에 그 김정일 위원장의 이번 발언으로 조평통이 이제 폐지되거나 이제 뭐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남북 대화의 창구가 사실상 북쪽에서는 없어졌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는 한마디로 민족 내부의 그 이제 특수 관계로서 그동안 남북 대화를 해왔는데 이것이 이제 사라지고 일종의 교정국 상황, 교정국과 국가 대 국가의 관계만 남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다만 김 위원장이 이번 조치로 남북 관계가 이제 뭐 저 얼어붙게 된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렇게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남북 관계는 이미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2019년 2월 그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 실패 이후 이미 그 지난 5년간 가동이 된 적이 없습니다. 남북 간의 모든 통신 채널도 끊겼고 남북 대화도 벌써 5년간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의 상황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남북 간에 그동안에 합의돼온 7.4 공동성명 그리고 남북 기본 합의서 6.15 공동선언 이런 것들도 그러면 이제 다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나 이 북한 매체로부터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7.4 공동성명이라든지 남북 간의 기본 합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남과 북이 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전제에서 사실 그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그 남북 관계에 대한 새로운 규정 이런 걸로 밀어보면 이 남북 간이라고 하는 이 동족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런 합의들은 사실상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네. 사문화됐거나 폐기된 것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네. 사실 이 앞으로 북한 헌법에서 이 남이라든지 남과 북이라는 표현 그리고 평화통일이라든지 민족 대단결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은 삭제돼야 된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바로 이러한 자주 평화통일, 민족 단결 또는 남과 북이라고 하는 동족, 연대감, 동질감 이런 것들을 전제로 이루어진 남북 간의 기존 합의들은 사실상 설 자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4월에는 한국에서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실시되는데 혹시 이것도 뭐 겨냥한 뭐 어느 하나가 되지 않을까요?
네, 한국에서는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그 나온 북한의 그 김여정 부부장 담화를 보면요. 거기에 보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 비난하고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요번에도 그 핵공격, 전쟁을 언급을 해서 일종의 그 대남 위협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이 같은 그 대남 위협 또 그 불안감의 문제가 한국의 그 윤석열 정부 탓으로 돌려서 일종의 그 한국 사회에서 일종의 그 남남 갈등을 조성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고요. 이번 연설도 자세히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전쟁을 언급하긴 했습니다만은 전쟁을 먼저 할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뒤에 어떤 게 나오냐면은 그렇지만 전쟁을 할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를 피하지 않겠다 이런 언사랍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선제 공격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 전쟁을 언급함으로써 일종의 그 대남 위협 분위기 이런 것을 조성을 해서 상당히 그 한국의 그 4월 총선을 앞두고 대남 위협 또 남남 갈등을 일으키려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한국에서는 보고 있고요. 또 이런 것이 이제 1월 초에 1월 중순에 이런 발언이 나왔으니까 아마 2, 3월이 되면은 북한의 이 같은 그 대남 위협 혼란 조성이 아마 좀 더 강력하게 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또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무법의 북방 한계선이라고 말해서요. 이 북방 한계선 NLL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서해가 그야말로 분쟁 지역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남북한 간에 우발적이든 어떤 형태로든 충돌이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 것은 사실 이 경계 지역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예. 군사 분계선 또는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 이런 지역이었고요. 바로 이런 접경 지역에서 남북한 간의 우발적인 충돌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남북한이 지난 정부죠. 문재인 한국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과 그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 9.19 남북 군사 합의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접경 지역에서 군사 연습이라든지 정찰 활동을 금지한 거 아니었습니까? 왜냐하면 네. 이 바로 굉장히 그 양쪽의 군이 밀접하게 대치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을 말하자면 없애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는데요. 이제 사실 그 9.19 남북 군사 합의도 폐기가 된 상황이고요. 서해는 그런 측면에서 언제든 분쟁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이번에 북방 한계선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를 0.0001mm라도 침범한다면 전쟁 도발로 간주할 것이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과거에 보면은 이 남북한이 이 서해 북방 한계선을 인접한 지역에서 해전이 벌어지는 그런 과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 이것이 이제 그 여름철 6월, 5, 6월 되면 이때 꽃게잡이철이 되는데요.
네.
어선들이 실수로 월경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사례가 빌미가 돼서 이제 교전도 일어나고 그랬었는데요. 남북관계가 좋을 때는 사실 이렇게 실수로 월경, 민간 선박들이 월경하는 것이 경고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경고한 대로 사소한 어떤 이러한 실수도 이 남북 간의 무력 충돌의 기폭제가 될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서해뿐만 아니라 이 남북 간의 군이 밀접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언제든 우발적인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한편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이렇게 새로운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가했는데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이런 언급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그 최고인민회의 연설은 김 위원장이 그 북한 내부에 북한의 그 주민들을 상대로 한 정치 연설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 특별한 대응 뭐 이런 것이 있기보다는 이 같은 그 호전적인 전쟁을 언급한 이 같은 발언에 우려한다는 입장 표면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7일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북한이 더 이상 도발적이고 불완전한 행동과 발언을 자제하고 외교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북한에 어떠한 적대적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
네. 한편 북한 문제 권위자인 미국의 로버트 칼린 미들베리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과 시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최근에 공동 기고문을 통해서 우리는 김정은이 그의 할아버지가 1950년에 그랬듯이 전쟁을 하기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진짜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까요?
예, 사실 그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은 누구도 그 단언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남북 간이 긴장이 굉장히 최고도로 고조돼 있는 상황에서 그 가능성은 물론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그 단언하기 어려운 것이 남북한의 전쟁이 가져올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남한도 북한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것은 사실 그 언어나 이런 것 이상으로 실제로 교전이라든지 이런 전쟁으로 가는 것까지는 너무나 그 말하자면 부담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다만 이번에 그 칼린 연구원과 해커 박사의 그 말하자면 기고문이 특별한 관심을 모으는 것은 이 두 사람이 워싱턴에서는 이 북한을 바라보는 아주 손꼽히는 전문가란 점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칼린 연구원은 지난 50년 동안 미국 국무부 그리고 중앙정보국 CIA에서 북한 정보를 분석하는 일을 해왔고요. 또 시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북한을 몇 차례 7차례 가까이 방문한 걸로 압니다. 그리고 북한의 영변의 핵시설을 직접 둘러본 유일한 미국 내 핵과학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북한을 칼린 연구원도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이 있는 그런 전문가인데요. 바로 이런 미국의 최고의 북한 전문가들이 함께 이런 경고를 발한 것이 사실 굉장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물론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관련해서는 앞서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김정은 위원장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으로서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어느 누가 전쟁을 하고 싶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만 전쟁이라는 것이 그 특성상 우발적으로 시작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에서의 전쟁과 관련해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는 이런 관측은 앞으로 남북관계에서 굉장히 말하자면 유념해야 될 그런 그 경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북한이 14일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IRBM을 발사한 소식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북한이 2024년 첫 번째로 발사한 미사일이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인데요. 자,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북한이 이 중장거리급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 중요한 거는 이번에 고체 연료 엔진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예.
이 고체 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미사일은요, 이 연료를 주입하지 않기 때문에 발사 시간이 단축됩니다. 그리고 또 장소에도 구애받지 않으면서 이 사전에 그 말하자면 발사 그 움직임을 탐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습 발사가 가능하다는 점이 이 북한이 고체 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요. 게다가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그 속성에 있어서 일반적인 탄도미사일하고는 달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지점에 낙하하기 직전에 이 변칙 기동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측도 그렇고 요격도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이 극초음속 미사일의 특징인데요. 이 사거리 면에서도 이번에 북한의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은 고도를 높이면은 괌이라든지 일본의 미군 기지도 타격권에 들 수 있는 그런 사거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것은 한국 군 당국은 이 미사일이 1000km를 비행했다고 하는데 일본 방위성은 최고 고도 약 50km 이상으로 최소 500km를 비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쪽 이야기를 맞는 걸로 볼 수 있습니까?
네, 뭐, 그 한국군 발표가 보다 정확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네. 북한이 그 14일 오후 2시 55분께 평양 인근에서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 한 발을 발사해서 한 1000km를 비행해서 이제 동해에서 떨어졌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한국과 일본의 그 발표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군은 1000km를 비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본은 고도 50km 이상에서 500km를 날았다. 그러니까 오차가 거의 한 500km가 난 거니까요. 이게 상당히 좀 큰 차이가 지금 나고 있는데요. 뭐 단언하기는 곤란하긴 합니다만은 이것은 아마 극초음속 미사일을 고각으로 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처음에 미사일을 쐈을 적에 한 그 500km까지는 일본 레이더가 잡았는데 그 다음에 이것이 궤도를 바꾸면서 일본이 아마 그 궤적을 놓친 것 같다. 반면에 한국은 다른 레이더, 여러 가지 레이더를 통해서 1000km 비행을 탐지한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은 한국이 보다 여러 번 이것을 추적을 해오고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한국군의 발표가 일본보다 좀 더 정확한 것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흔히 게임 체인저 그러니까 아주 판도를 뒤집는 뭐 그런 것이다라는 그 표현으로 꼽힌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까?
예, 그 게임 체인저라고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이유는 이것이 이제 방어 수단이 현재로서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극초음속 미사일의 핵심적인 특징이 변칙적인 기동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탄도 미사일과 마찬가지로 발사 직후에는 상승해서 고점까지 달합니다. 그 다음에 내려오는데 이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이 탄도 미사일과는 또 다른 특징, 순항 미사일의 특징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도가 낮아진 지점에서 수시로 방향을 바꿔 날아간다는 겁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그 방향을 수시로 바꾸면서도 속도가 마하 5 이상으로 굉장히 빠르다는 점이죠. 바로 이런 때문에, 이런 특성 때문에 그 극초음속 미사일은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노동신문을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사일 발사를 참관했다는 얘기가 없는데 그러면 불참을 한 것일까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주로 미사일 발사에는 자주 참관을 했는데요. 이번에 예. 노동신문에 보면은 발사했때는 그 기사와 그 사진은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갔다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의 경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발사를 참관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한국 측 얘기를 좀 해보죠.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15일 입장문을 내고 북한의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유엔 안보리가 18일 오전에 열렸는데요.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예,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제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로는 이 북한의 불법적인 발사에 대해서 규탄하고요. 그 다음에 북한이 이 같은 도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안보리가 이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해서 뭔가 구속력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 이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네. 이번에도 역시 규탄과 그리고 촉구에 그쳤습니다. 안보리는 잘 아시는 대로 벌써 2년 전이죠. 재작년부터 이 중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상임이사국이 북한에 대해서 계속해서 옹호하고 두둔하는 입장으로 명백하게 돌아서면서 사실 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관계로 북한의 잇따른 이런 도발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이제 언론 보도문을 통해서 규탄을 하거나 의장 성명을 통해서 행위를 비난하거나 아니면은 가장 높은 단계가 이제 결의안을 통해서 제재를 추가적으로 가하는 이런 세 가지 방안이 있지만
네.
가장 낮은 단계인 언론 발표문도 안보리는 합의하지 못하는 그런 굉장히 무기력한 상황에 오랫동안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사실 미국 그리고 또 한국 등이 이제 안보리 회의를 소집했지만 북한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에 대한 규탄과 안보리의 말하자면 대응을 촉구한 것 이상의 어떤 다른 결정이나 조치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항공모함 칼 빈슨 함이 한반도 근해에 와서 미국, 한국, 일본이 참여하는 연합 해상 훈련을 펼쳤습니다. 자, 이 훈련이 북한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미한일 3개 그 해군이 15일부터 그 제주도 남쪽 공해상에서 3일간 연합 해상 훈련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는 칼 빈슨 항공모함 등 5척이 참가를 했고요. 한국에서는 그 구축함, 세종대왕함 포함해서 2척, 그리고 일본은 이지스함 등 2척이 참가해서 총 9척이 참가를 해서 사흘간 그 연합 해상 훈련을 펼쳤는데요. 이것은 뭐 올해 갑자기 예정된 것이 아니고 작년, 재작년부터 북한이 굉장히 많은 미사일을 쏘고 한국, 일본 등을 위협을 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일본이 결속을 해서 공동 대응하겠다 이런 하나의 그 합의를 했고 이 같은 합의에 따라서 이 같은 그 한미일의 의지를 보여주는 이런 해상 훈련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해상 훈련을 했다 이렇게 한미일 세 나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만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 모스크바 대통령 궁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만나서 민감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문제가 논의됐을까요?
예, 사실 그 정부 당국자들이나 언론들은 이 민감한 내용, 이 센서티브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예.
러시아 측 발표에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기에 이제 사실 관심이 집중됐고요. 그 발표 자체로는 민감한 분야를 포함해서 모든 분야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북한과 러시아 공이 언급하는 대로 두 나라 관계는 최고 정점에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민감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북한과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될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제공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지금 현안으로 중요하게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북한의 입장에서도 러시아로부터 굉장히 말하자면 고도의 군사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전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로 북한이 최근에 발사한 군사 정찰 위성과 관련해서도 그 핵심 기술들에 대한 말하자면 지원을 받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방 측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런 북한과 러시아의 민감한 분야를 포함한 이런 협력이 이 북한과 러시아의 위협을 과거 10년 내에서보다도 훨씬 더 말하자면 위중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예. 앞서 최선희 외무상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만난 자리에는 북한의 군수 공업을 담당한 조천용 노동당 비서가 배석을 했습니다. 자, 이 이 인사가 배석을 했다는 것은 혹시 무기 거래가 논의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조충룡 비서는 북한에서 이제 군수 공업을 담당하는 비서이기 때문에요. 또 북한과 러시아는 지금 최대 현안이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북한에서 그 포탄, 미사일 이런 것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아마 그 무기 거래가 논의됐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한국 군당국에 따르면 벌써 저 북한은 러시아에 대해서 200만 발 이상의 그 포탄을 그 러시아에 수출을 했고. 또 최근에는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그 러시아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그 반대급부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인공위성 기술 이런 것을 이제 지원받고 있는 거고요. 한 가지 이번 그 미러 그 회담에서 흥미로운 걸 보면 AP통신에 따르면 그 최선희 외상의 그 외무상의 그 쇄원이 들고 있는 서류에 우주 기술 분야 창관 대상이라고 적힌 그런 문서가 그 사진에 의해서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러시아가 이번 그 북러 그 회담을 통해서 무기 거래는 물론이고 아마 우주 기술, 인공위성 이런 기술도 아마 그 북한에 협력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 협력은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두 나라의 경제 협력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에서도 합의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위급이나 실무 수준에서 논의가 진행돼 왔고요. 지금 사실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진 방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군사 분야와 마찬가지로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도 북한과 러시아 모두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 양측에서는 러시아는 지금 북한에 말하자면 관광객들을 이미 일부 보내기로 한 측면이 있고요. 또 북한은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말하자면 노동 인력들을 여러 부분에서 지금 그 상당히 많은 인력들이 전쟁에 징발돼 있는 관계로 북한의 여러 부분에서 노동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그러고요. 바로 이 부분에서 북한의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러시아에 파견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관측들이 많이 있어 왔고요.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구체적으로 그 말하자면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헌법에 한국을 주적으로 명기할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 그리고 북한이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소식,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만난 소식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밤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여성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멋지고 맛지고 시간인데요. 자, 2024년 한해 동안 건강하게 보내시라고 유익한 건강 정보 준비했습니다. 도성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네. 자, 질병은 천 개지만 건강은 하나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젊을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건강 잃으면 사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라는 이 어르신들의 말씀 진짜 새겨 들어 지켜야 됩니다.
네, 그래서요. 건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오늘 여행지 시간에는 두 가지 질병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요, 미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요즘 이것 때문에 여기저기 사무실에 빈자리가 많다고 하는데 네. 이것에 대한 예방법 또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룰 질환 소개해 주시죠.
네, 수수께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이 질환의 이름을 맞추면 되는 겁니다.
네.
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료에 따르면 이 병으로 33초에 한 명꼴로 미국인이 죽습니다.
네.
예. 지금 저희가 이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 약 1분 사이에도 이 병으로 적어도 두 명의 미국 사람이 죽었다는 건데요. 그리고 지난 2021년에는 약 70만 명의 미국인이 이 질환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해, 그러니까 2021년에 사망한 미국인 5명 중 1명이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또 사망자를 인종별로 보면요. 흑인이 이 병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다른 인종에 비해서 제일 높습니다.
네.
자, 이 질환은 무엇일까요?
33초 안에 맞춰야 되는 건 아니겠죠? 33초에 한 명이라고 하시니까 암 아니면 뭐 심장마비? 힌트를 좀 더 줘보시죠.
조금 가깝습니다. 심장마비라고 하셨는데
네.
자, 미국에서는 40초마다 한 명이 심장마비 환자가 발생합니다.
네.
이 한 가지 이 질환의 힌트를 더 드리자면요.
네.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흡연, 과체중 비만, 이 질환의 주요 위험 요소입니다. 자, 이 병의 이름 무엇일까요?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하시니까 좀 알 것 같아요. 뇌졸중, 맞죠?
땡! 틀리셨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제가 아주 답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죠.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질환은 미국 사람의 사망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heart disease, 심혈관 질환입니다.
예. 아, 심장병이었군요.
네네.
사실 이 심장이라는 기관에서 생기는 병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심장병이 뭔지부터 알아보고 또 증상과 예방법 살펴보도록 하죠.
예. 그 심장병이 심혈관 질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있는데
네.
심장병이란 용어는 뭐 여러 유형의 심장 질환을 모두 통칭해서 말하는 겁니다.
네.
미국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게 관상동맥 질환이고요. 이 심장으로 들어가는 피가 줄어들면서 생기는 것이 바로 그 병입니다.
네.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이 병이 아닐까 의심할 수 있을까요?
네. 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심장질환은 때로는 아무 증상이 없어도 생깁니다. 뭐 심장마비, 심부전 혹은 부정맥 같은 질환이 차지할 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대체로 알려진 증상은 이런 겁니다.
네.
자, 심장마비. 가슴에 통증이 생긴다. 좀 불편하다. 등 위쪽이나 목이 아프거나 소화불량, 속쓰림, 메스꺼움, 뭐 구토, 피로감이 매우 심하기도 하고요. 이 상반신 쪽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네.
또 현기증이 나기도 하고요. 호흡곤란이 이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네.
자, 부정맥도 있죠. 부정맥은 일단 가슴이 먼저 두근거리는 느낌이 들 겁니다.
네.
심부전은 호흡곤란이나 발목, 다리, 복부 또는 목정맥이 붓는 증상이 생깁니다.
네. 자, 조금 전에 고혈압과 고콜레스테롤 흡연이 원인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네네.
다른 원인도 있을까요?
예. 그 방금 꼽아보신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그리고 흡연은 심장병의 주요 위험 요소입니다.
네.
미국 인구의 거의 절반이 이 세 가지 위험 요소 중 하나를 갖고 있는데요.
네.
뭐 그 밖에도 당뇨병이라든지 과체중, 비만, 뭐 건강에 해로운 식단, 신체 활동 부족, 과음 이런 것들도 심장병 발병을 부추깁니다.
네, 자 여성과 심장 질환의 관계는 어떨까요?
네, 그 방금 말씀드린 심장병 위험 요소의 하나인 당뇨병의 경우에요.
네.
당뇨병이 있는 남성보다 당뇨병이 있는 여성의 심혈관 질환 위험이 무려 44%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저널 오브 클리닉 메디신에 게재된 연구입니다.
네, 생각보다 여성과 심장 관계, 심장 질환 관계가 심각하네요.
네네.
다른 요소도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자, 폐경기에 있는 여성은 대표적인 그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네.
뭐 얼굴이 붉어지는 안면 홍조부터 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호르몬의 변화가 심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이 콜레스테롤 비율을 조절하던 역할을 하던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중성지방 수치, 올라갑니다. 네. 저밀도 LDL이라고 하는데 이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요. 쉽게 말해서 뭐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네. 자 이제부터 예방법을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온라인 매거진 위민스 월드에서 예방법 가져와 봤습니다. 네. 모두 다섯 가지 방법인데요. 뭐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건강한 식습관 가지십시오. 활동적으로 생활 습관 만드십시오. 숙면하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자, 첫 번째. 계단 걷기입니다.
계단 걷기요?
네네. 계단을 오르는 거죠.
예,
죽상 동맥 경화증에 관한 한 연구에서 12년 이상 약 46만 명의 성인을 추적해 봤는데 하루에 5계층 이상의 계단, 그러니까 한 50계단을 오르는 사람들의 동맥이 경화되는 위험이 더 낮았습니다.
네.
예, 짧은 강도의 계단 오르기 운동은 심폐 건강을 증진하는 그런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자, 두 번째는 강황입니다. 이 강황으로 간을 맞추는 그런 방법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 강황이라는 게 사실 좀 흙냄새가 나거든요.
네.
약간 쓴맛도 있고요.
네.
이 항염증 효능이 있어서 심장 동맥에 그 염증이 생기는 것을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카레에 들어간 그 노란 생강처럼 생긴 그 강황이잖아요. 네. 자, 세 번째 방법은 뭔가요?
미국 심장학회 저널에 따르면 명상을 하는 것이 심혈관 질환을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고혈압, 당뇨, 뇌졸중, 고콜레스테롤 및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이 더 낮다는 겁니다.
네.
이 명상은요, 또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증 같은 감정들을 좀 완화시켜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심장 질환 위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명상을 하면 또 집중력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긴장도 좀 풀 수 있고요.
예, 맞습니다. 긴장 완화라는 게 이 신체 전체를 좀 이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게 바로 심장 박동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요. 정신적으로는 또 아주 명료하게 해줍니다. 맑게 네. 해주는 거죠. 그리고 네.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네.
네 번째는 매일 뜨겁거나 따뜻하게 목욕을 한 4, 50대 사람들이 일주일에 두 번 이하로 목욕을 하는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약 30%, 뇌졸중도 약 30%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운동을 하는 것과 비슷한 그 혈류를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끝으로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요?
예.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50세 이상 성인의 고혈압 위험도가 낮았습니다. 예, 남을 도울 때 느끼는 그런 행복감이 불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건강한 2024년을 위한 멋지고 맛지고 건강정보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 살펴봤습니다. 자,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하고 있다고 하죠. 독감도 요즘 참 독한데요.
네.
매년 겨울이면은 뭐 추위와 바이러스하고 싸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 감기를 다스리는 방법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알아보기 전에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셔서 고생을 하신 분이 지금 제 옆에 계시는데요. 지금 좀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어떻게 관리하셨습니까?
그냥 푹 쉬었습니다. 요즘은 그 전화로 진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진료해서 저의 증상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처방을 해주시면서 요거 한 닷새 정도 먹으십시오. 쉬십시오. 물 많이 드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쉬고 따뜻한 물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뭐 이런 식으로
네.
회복을
안 하고 집에 있으면 되는데. 자, 성인이 감기 걸리는 횟수가요. 1년에 평균 이두 번에서 세번 정도 걸린다고
네네.
해요. 뭐 감기 걸리면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또 심각한 질환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한데.
그렇죠.
아무리 조심을 해도 걸리는 게또 감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가 관건이겠죠.
네.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도 계절성 독감이 전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이미 감기에 걸렸다면 이게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위민스 월드가 감기를 멈추는 최고의 팁을 소개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매체는 감기에 완치라는 거 없다. 이걸 전제로 했습니다.
네.
감염과 싸우는 체력, 신체를 강화하는 것이 치유 속도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조언을 했는데요.
네.
이 아홉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오늘 뭐 너다섯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방법 알아보죠.
예. 자, 이걸 자주 먹어야 신체가 감염과 싸우는 데 필요한 추가 에너지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이것은 바로 물입니다.
물.
예. 특히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식욕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뭐 오한이 난다든지 땀으로 수분이 몸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탈수 증상이 나타나기가 쉽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수분 공급 측면에서는 물이 가장 확실한 선택이지만 뭐 전문가들은 뭐 가능하다면 비타민 워터라든지 뭐 게토레이, 이온 음료, 파워에이드 이 전해질이 첨가된 음료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이걸 잘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일상화되면 자연 면역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만성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명상, 명상을 추천했습니다.
네. 자, 세 번째로 넘어가죠. 먹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는 일단 가공식품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크푸드라는 것에는 설탕, 지방, 방부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전문가들은 이런 것들이 신체 염증 반응을 증가시켜서 많이 발생하게 해서 코가 막히고 목이 아픈 그런 증상을 더 나쁘게 한답니다.
네.
자, 감기에 걸렸을 때는 과일, 채소, 닭고기, 생선, 감자, 쌀, 콩 섭취가 아주 중요하고요.
네.
특히 비타민C는 근육과 뼈를 지탱하고 상처를 또 치유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 자, 다른 방법도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게 부족하면 건강에 전반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감기에 걸렸다면 특히 이것에 좀 충분한 시간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운동일까요?
아닙니다. 운동도 사실
오늘
중요한데.
계속 틀리네요.
운동도 정말 중요한데 네. 감기 걸렸을 때는 운동보다 잠 잘 자는 게 중요합니다. 수면이요.
그렇죠.
하루 7시간 이상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요. 8시간 이상 잠자는 사람들보다 감기에 더 잘 걸린다. 많이 걸린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네.
수면 습관을 잘 짜고요.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면 긴장을 풀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또 드시는 음료예요. 꿀 한 숟가락 떨어뜨리는 것이 좋습니다. 감기에 걸린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증상으로 목이 아프다, 불편하다 이런 걸 호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단순히 뭐 단 것이 아니고요. 꿀에 들어있는 그 항균 성분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같은 해로운 병원체로부터 방어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방금 이 목 아픈 거, 인후통을 말씀하셨는데 이 인후통을 가라앉히는 좋은 차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할까요?
다양한 차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북한에 좀 있을 만한 것들을 오늘 추려봤습니다.
네.
먼저 엘더베리 차입니다.
엘더베리요?
예, 딱총나무 열매로 만든 차인데요. 이 딱총나무 열매에는 폴리페놀, 안토시아닌, 플라보노이드가 들어있어서 면역력 높이고 세균을 퇴치하는 데 좋습니다. 녹차 있죠? 녹차도 이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녹차로 양치질하는 것, 인후통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네.
자, 폐혈성 인후염에는 감초뿌리차를 권하고 있습니다.
네.
한 연구에 따르면 이 감초뿌리에 노출된 후 12시간 이내에 폐혈성 인후염을 유발하는 박테리아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끝으로 느릅나무 껍질도 좋습니다. 약간 달콤하고 흙냄새, 흙향이 나는데요.
네.
이 알레르기나 다른 자극으로 인한 목 통증을 진정시키는 점액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 점액하고 물이 섞이면 아주 매끄러운 젤로, 젤 상태로 변하는데요.
네.
이 젤이 보호막을 만들어서 꽃가루라든지 뭐 연기, 오염 같은 물리적 자극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런 인후염 증상을 진정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여러 개를 빠르게 설명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이름만 다시 소개해드리면은요.
네.
먼저 딱총나무차, 네. 녹차, 감초뿌리차, 느릅나무 껍질로 만든 차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100점입니다.
네. 녹차는 집에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건 좀 사놔야 되겠네요.
네.
자,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와 함께 건강한 2024년을 위한 감기 퇴치 방법 또 심혈관 질환 예방법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일상대화에서 많이 사용하는 little과 a little이 어떻게 다른지 보겠습니다. 아침에 조금밖에 못 먹어서 배고프다라고 표현하려면 조금을 뜻하는 little, L-I-T-T-L-E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럼
I had little to eat for breakfast 이렇게 말을 할까요? 아니면 A를 붙여서 I had a little to eat for breakfast 이렇게 말해야 할까요?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had little to eat for breakfast. In other words, I'm hungry. But I had a little to eat for breakfast focuses on a positive idea. In other words, I ate some food this morning.
A little과 little은 모두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A가 있고 없는 데 따라 뜻이 크게 달라지는데요. A가 있으면 긍정적인 의미, A가 빠진 little은 부정적인 의미라는 것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I had little to eat for breakfast. 아침에 먹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I'm hungry. 배고파요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I had a little to eat for breakfast. 이렇게 A가 들어가면 긍정적인 의미로 바뀝니다. 다시 말해서 I ate some food this morning. 오늘 아침 음식을 조금 먹었다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조금밖에 못 먹어서 배고프다라고 표현하려면 A를 빼고 I had little to eat for breakfast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A little를 사용한 다른 문장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use a little, you are usually expressing a positive idea. For example, I have a little money. Let's have some ice cream. If you just say little, you are probably expressing a negative idea. I have little money. I should stay home. I have a little money. Let's have some ice cream.
내게 돈이 조금 있어요. 아이스크림을 먹읍시다. 돈이 약간 있다는 뜻입니다. 긍정적으로 쓰였습니다. 반면에 A가 빠진 그냥 little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I have little money. I should stay home.
돈이 별로 없어요. 집에 있어야 됩니다.
The same logic can be applied to few and a few. The only difference is few and a few are only used with count nouns.
Few와 a few를 구별하는 원리도 같습니다. 다른 점은 few와 a few는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오는 겁니다. I hope you learn a few tips today. 저는 여러분께서 오늘 요령을 좀 배우셨길 바랍니다.
We hope you learned a few tips today.
Unfortunately, we have little time left.
유감스럽게도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little 앞에 a가 붙으면 긍정적인 표현, 그냥 little이 쓰이면 부정적인 표현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아침에 조금밖에 못 먹어서 배고프다 이런 표현
I think I'm hungry. I have little to eat for breakfast this morning.
Little or a little?
I had a little to eat.
부정적인 표현으로 쓰려면 A를 빼고 little을 쓰시면 됩니다. I had little to eat for breakfast.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BOA 매일 영어 오늘은 일상 대화에서 많이 사용하는 little과 a little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봤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B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boakorea.com www.b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B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75-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